주신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죠.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60세까지 사셨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바울의 질병이 기독 가운데 나음을 입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하다 보면 자칫 비성경적인 결론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가장 올바른 태도는 성경이 신자의 삶과 또 구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하고 충분한 그리고 완전한 계시라는 것을 믿고 성경이 기록한 곳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구하는 그런 삶이 올바른 성경을 대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인 시편 124편은 조금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약에라는 가정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이 되었을까? 시편 기자가 1절과 2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랴?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옆에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수와 싸우셨고 그 싸움에서 이기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은 그런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반대였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라면 우리는 그 원수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그들의 노여움, 우리의 원수의 노여움이 우리를 맹렬하게 삼켰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삼키다라는 의미는 그냥 천천히 뭐를 씹어 먹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삼키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삽시간에 꿀꺽 삼키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을 반역하였을 때 그들이 땅에 삼킨 바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시라면 그들의 노여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원수의 맹렬히 타오르는 분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순간에 갑자기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1분 1초라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져서 없어지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위기를 세 가지 단계로 말하고 있어요. 점층적으로 이것이 강해지고 심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물이 우리를 휩쓸 것이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홍수의 개념입니다. 그냥 천천히 비가 내렸을 때 물이 불어나서 홍수가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이것은 갑자기 범람하는 물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급류에 휩쓸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이것은 물이 말 그대로 정말 콸콸콸 흐르는 큰 강물이 되어서 우리를 덮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라면 우린 이렇게 물에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시내가 무엇을 삼켰습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네페시라고 기록되는 히브리어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냥 우리의 육신의 한 부분이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질병을 겪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좀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을 못 먹고 입을 것을 입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어려움이 있어 내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의 영혼, 네페시, 우리의 영혼이 삼킨 바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전인격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라면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물이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자연의 어떠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깊음 위에, 이 깊음이라는 것이 심연, 깊은 바다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 가운데 있는 것, 창조 전에 있었던 그런 혼돈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무질서 가운데로 마치 창조 전에 모든 것이 혼돈했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듯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발견할 수가 있죠. 기억신학가들은 이것을 전적인 무능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상태를 전적인 무능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잘 됐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것도 선하고 어떠한 것도 의로운 것을 할 수가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있다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아무런 소망과 희망과 아무런 선과 의와 아무런 질서와 정동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경험과 사회적인 지위와 재정과 관계로 그 삶에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삶을 삽니다.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성경은 그들이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영혼의 자리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한때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 혼돈 가운데 깊은 어둠 속에 있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말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는 너의 편이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가정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기자가 톤을 바꿨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전적인 혼돈 상황에서 완전하게 무능한 자로 살아가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게 하지 아니하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바로크 아도나이 이렇게 해서 찬송받으실 만한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야기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면은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어준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이렇게 던져버리는 것이, 우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 이거는 맹수가 먹이를 이로 날카로운 이빨로 이렇게 먹이를 잡아 삼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오늘도 맹렬하게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먹잇감을 찾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살피고 다니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어떠한 원수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강력한 세력이 우리를 틈탄다 하더라도,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어준 바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힘듦이 있어도, 어떠한 두려운 존재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를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7절에서는 또 다른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 아까 말했던 그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여러분, 새는 워낙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새가 올무에 잡혀 있어요. 올무는 새를 잡는 덫이잖아요. 그 올무에 새가 잡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새가 기민하게 행동하여서, 새가 재빠르게 행동하고 자신의 지혜를 발휘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을 불러서 그 올무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올무를 끊으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올무를 끊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 올무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원수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모습을 시편 기자가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새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물은 우리 올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더 깊이 들어갈 뿐이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으시면 우리가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그 올무를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8절은 이 시편 전체의 절정에 다다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기서의 도움은요, 그냥 조금 누군가에게 힘을 보태주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 그 사람의 존재에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도움이 없으면 죽어요. 이 도움이 없으면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움이요,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그 도움이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위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도움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의 이름의 도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잠깐 와서 도와주고 없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태초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영원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연약한 새와 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쉽게 올무에 묶일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풍랑 속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오늘 나의 편이라면, 우리 자녀들의 편이시라면, 우리 가정의 편이시라면, 우리 교회의 편이시라면 우리에게는 오늘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괜찮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만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우리의 고백이 고백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